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세계뉴스입니다. 터키군의 시리아내 군사작전이 오늘로 3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터키군과 터키군을 돕는 시리아 반군이 간밤에 감행한 작전으로 쿠르드 반군 49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277명이 사망했다고 터키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지금까지 한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쿠르드군 측은 지금까지 22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난 9일 시리아 북동부를 침공했습니다. 이곳은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터키군의 시리아 쿠르드 반군 공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벨기에 등 유럽연합 소속 5개 나라 요구로 열렸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미 터키 정부에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터키의 쿠르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내용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중재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아흐메드 총리를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아흐메드 총리가 평화와 국제협력, 특히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이웃 에리트레아와 화해를 주도한 공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흐메드 총리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상금 92만 달러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국경 문제 때문에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집권한 아흐메드 총리는 이해 7월 20년에 걸친 에리트레아와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고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부부는 개인 223명과 기관 78곳이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 유조선 한 척이 오늘 홍해에서 공격받았다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들은 이란 유조선 사비티호가 이날 홍해에서 미사일 두 발에 맞아 불이 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아바스 무사비 대변인은 국영 TV 방송에 이란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배후 세력은 이런 위험한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비티오는 피격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에서 9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국영 유조선 회사 NI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 때문에 사비티오에 폭발이 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유조선은 이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 온 류허 중국 부총리를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13차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7월 말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한편 협상에 참여한 유호 중국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몇 미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합의가 아닌 부분적인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연방하원 청문회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대사직에서 물러난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유혹과 관련해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하원 정보 외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이들 세 상임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 의혹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소속인 요바노미치 전 대사가 청문회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 의원들은 최대 압박 복원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동참을 다시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는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미국 의회에서 거론되어 온 다음 단계가 새삼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동참을 다시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체로 의원들은 북한과의 현 상황이 미국의 오랜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시험해보는 단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북한이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미국은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매우 근접했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and I think at some point we have to say they're not going to do it and then we have to decide what to do. But again, I don't fault the administration for that. I think that's on North Korea.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돌아가거나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보다 확고한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약 5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협상 철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In the months sinc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and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President Trump needs to call Chairman Kim's bluff.
최근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뿐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가 감행됐던 지난 2일에도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단계와 관련해 의원들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부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높은데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법안만 5건입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가 대표적으로 최근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원 측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앤디 바우어는 원비화 법안 통과를 통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런 수준의 최대 압박만이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a is part of the problem in terms of North Korea circumventing sanctions. And if we have a financial institution.
북한의 제재 회피와 관련해 중국은 문제의 일부이며 제재를 속이고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는 은행이 중국에 있다면 이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든 의원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공동 발의한 리드 액트의 핵심 내용인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 강화를 다음 단계로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게리 코놀리 하원 의원은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해상보험 규제와 같은 아직도 건드리지 않은 제재 영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return to a situation where we put very difficult pressure on the North with very tough sanctions, and there are sanctions that can still be.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들에 대한 보험 취소 또는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강요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아태 비약산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도 보험회사들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계약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런 강력한 압박 적용을 위해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이 아닌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유지만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 continue to say that our top priority with China needs to get their cooperation to maintain the pressure. It's the only way that we can really get the North Koreans to.
따라서 경제관계 등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현재로선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알래스카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미사일 방어 역량 증강과 같은 군사적 압박 강화도 최대 압박 복원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선 신중하면서도 압박의 일환으로 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할 옵션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상황에 대해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렇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도 오판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비해 외교 수단은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든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발판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Well, a continuation of maximum pressure, but the diplomatic runway is significantly less.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미국의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am seriously concerned that the president has not only given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Kim Jong-un from international pariah to someone who's accepted on the global stage.
미국의 다음 단계는 협상의 현실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수지만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협상의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이 대표적으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고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 목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도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선제적 중대 조치를 제고하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규탄 성명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계속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은 정당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오텍스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은 또다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의 야체크 빌리카 군축 비확산 특사입니다.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DPRK, which are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영속적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빌리카 특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and credible steps towards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유럽연합뿐 아니라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한 스웨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should be upheld until we se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앞서 이지미 나카미스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학 무기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not just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our security. Any use of chemical weapons is abhorrent.
회원국들은 이처럼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사회에 이어진 규탄에 대해 북한은 추가 발언권을 얻어 각국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장일훈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입니다.
The missile launches were part of our routine and self-defensive measures in face of the threat we face every day on the Korean Peninsula.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서 매일 마주하는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일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선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 EU and these two countries are totally interested in re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유럽 국가 등이 한반도 문제를 풀고 싶다면 북한의 선의의 행동, 즉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풍계리 핵시설 폐쇄와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해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제1위원회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언했지만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럽연합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가운데 북한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유럽연합 6개국이 발표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규탄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안보리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지난 8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북한의 SL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국 유엔 대사들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은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논의를 안보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이 안보리가 명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EU 6개국의 공동 성명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 미국에게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CBM이랑 핵실험을 갖다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좀 유도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다가 계속 조금 더 취해주기를 갖다가 바란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이어 EU 6개국 공동성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가 공동전선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EU 국가들은 북핵 관련 당사국이 아닌 만큼 방향을 선회시키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뭐 모아지고 있다. 이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낸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한편 북한은 유럽 국가들의 공동 성명이 자신들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보리가 미국의 미사일 시험은 용인한 채 북한의 자유권만 걸고 넘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가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현실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든다고 위협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시 이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VOA에 미국과 안보리가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봐야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치들을 취해야 될 텐데 지금 안보리 자체가 아무 조치가 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뭐 비난한다든지 규탄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봐서는
앞서 미북 실무협상에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귀국길에 경유지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과의 역견 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스웨덴 측의 2주 뒤 재협상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ow do we convince Kim Jong-un and the Kim regime that he is less safe with nuclear weapons than he is without them, right? And that's not just a military threat.
워싱턴 내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10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다면 향후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which is to allow this provocation cycle to then result.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비핵화하겠다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바탕으로 조급하게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상 유지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 to illicitly allow, you know,
중국의 은행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그 첫 단계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분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방사포들을 보유함으로써 대단히 큰 억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1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최대의 원조국 중 하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 대변인실은 10일 VOA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과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국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USAID가 2010년 이후 북한에 어떠한 식량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2016년과 2017년 북한 홍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00만 달러를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여부는 해당 국가의 필요와 다른 나라들의 필요, 미국 정부의 자금 상황 등 세 가지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철저한 필요 조사를 실시한 뒤 적절한 프로그램 관리, 모니터링, 접근 조건이 보장될 경우에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VOA에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7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유니세프에 공여한 100만 달러를 더하면 지금까지 총 13억 1,475만 달러를 지원한 것입니다. 1995년 이래 미국의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이 7억 81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전달된 식량의 규모는 225만 8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를 통해 4억 370만 달러 상당의 중유를 제공하고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1억 4,600만 달러의 중유를 제공했습니다. 또 북핵 불능화 관련 기술적 지원 명목으로 4,500만 달러를 사용하고 1,19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 중 하나로 꼽혔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1년 기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17억 7,548만 달러 가운데 한국이 30%인 4억 384만 달러, 미국이 19%인 2억 5천만 달러, 일본이 18%인 2억 4,724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이용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 선제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계산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을 탈선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대미 위협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of course very very desperate to show some results as you know from these initiatives and so they are.
윤 전 대표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결과물을 얻기를 열망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선 캠페인에 앞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정국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탄핵 국면 등 워싱턴의 정치 상황을 기회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북한인 미국과의 협상에 공간이 있다고 믿고 미국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herefore they may see a chance to sort of press for what they've been wanting all along, which of course is a step-by-step approach to the denuclearization and you know.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 해법으로 늘 원해온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이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실무협상에 빈손으로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놓고 성명을 발표하게 만들었다면서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도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할 수 있지만 아직 자제하고 있으며 다만 인내심의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자제해온 모든 것이 무한정 계속되는 법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단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위협이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북한은 많은 것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라며 ICBM 발사는 가장 도발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미북 관계는 위험했던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 regard it as dangerous for us to get into once again the kind of back and forth with the North that we pursued in 2017. That was not a good year for U.S. North Korean relations, and I would be unhappy to see us return to that. But
I 2017년은 북한의 계속된 ICBM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화염과 분노,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오간 말 폭탄으로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다만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책과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당장은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주저하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They'll be very reluctant to take ICBM. Or nuclear test. Nuclear test would tremendously.
이어 핵실험은 비단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엄청난 분노를 살 것이며, ICBM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표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앞두고 SLBM을 발사하면 미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오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thought that would put more pressure. On Washington, but it ended up hardening Washington's position. And really, if you are, you know,
누구도 압박 속에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결국 북한의 SLBM 발사는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협상에 나온 것 역시 오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표는 볼튼의 해임 사유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등 복합적인 것으로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출범 초기 축적했던 성과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단기간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환상을 접고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추가 무기 실험을 할 경우 현재의 외교 기조가 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톡홀름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실무협상에 대한 회의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만 원하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I mean, this was the really initial round of working talks with this new North Korean negotiator, so it's not that surprising that it would have.
북한의 새 협상 대표와 가진 초기 실무 협상이었던 만큼 팽팽한 대립 끝에 결렬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후 적절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무 협상을 또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십니까?
Well, the situation I think has gotten more complicated now since all of the domestic political turmoil in the US has arrived.
미국의 국내 정치적 소요 때문에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최선의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고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고 여기에 맞춰 전략을 짤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올해 말부터 내년 말 사이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선 뭘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와 같은 국내 정치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I think, for the North Koreans to be relying on any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북한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느낄 겁니다.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정상회담을 하느라 실무 협상을 하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려 안타깝습니다. 당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만든 국제적 압박마저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보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국제 압박 캠페인이 김정은을 대화 방향으로 이끌었는지도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Yeah, I mean, I have to say that, you know, in my view, we've been working on this North Korea problem for
수십 년 동안 북한 문제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했고, 저는 북한 지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 다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능력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북 간의 완전히 상반된 기대와 준비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정상회담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의사전달 시스템이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누군가가 있는 게 좋긴 합니다만 정상이 직접 만나니까 바로 성패가 좌우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해볼 만한 접근법이라는 시각과 외교의 근본적 원칙을 무시한 모함이라는 평가로 나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his North Korea policy, you know, had at the beginning.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초기만 해도 지난 10년간 이룬 것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죠. 북한 측 역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실무급 대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정치 일정 때문에 북한의 그런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가운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I mean, the biggest achievement is the fiv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mpose really stranglehold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ose are going to be
가장 큰 성과는 다섯 개의 UN 안보리 대북 결의가 채택돼서 북한 경제를 강한 제재로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재들은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이어지던 대북 협상 라인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독주 체제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결정 구조를 문제로 보시나요?
Well, one of the big problems on the US side traditionally on North Korea policy has been that US administrations have been at odds with
전통적으로 미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북한과 관여하고 미 정부 각 부처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현실적인 우선 목표로 둬야 할지 파악할 때까지 북한과 이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매우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혼란스럽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점이 애초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북한과의 관여에서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we need to have denuclearization continue to be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en figure out how to have a staged process to make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릴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90일 만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등의 환상을 접고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이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과거의 관행과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언가를 포기할 것이라는 명제를 진지하게 시험해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는 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죠?
Well, I think you're going to have to do it in a step-by-step process and see what steps they're actually willing to take. So far, they've actually done nothing.
단계적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선은 북한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밟을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을 동결했어야 하는데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으니까요.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조치도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앞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죠?
Well, we're certainly going to have to consider some kind of sanctions easing. I mean, we put these, you know, like I mention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경제 전반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를 해제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재가 완화된 뒤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비롯해 여러 장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Well, I think that's probably not the first thing that the US team would think about suspending, but
미국 협상팀이 그런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련의 현행 제재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죠. 직접 해제할지, 새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제재를 유연하게 조정할지, 일시적으로 할지, 영구적으로 할지,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섬유와 석탄 수출 제재 유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유예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정 분야 제재가 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개성공단과 같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만족스러운 동시적 행동을 고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 직전에 감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Well, I mean, I think it's very worrisome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실험 동결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모든 종류의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만 주저하는 것 같은데 SLBM 실험은 극도로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상당 부분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모든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무기 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실제로 ICBM이나 SL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about the ICBM. I would think that they would feel some
ICBM 실험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부분이니까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분명히 바라고 있어서 한반도 긴장을 낮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SLBM 실험은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종류의 무기를 실험한다면 그동안의 대화 모드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certainly hope so because that's the one thing that you know basically all of this summit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ICBM 실험 중단이야말로 이 모든 정상회담과 협상 노력, 제재를 통해 이끌어낸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ICBM 실험은 모든 것을 현 상황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잔 썬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미북 실무 협상의 한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취임 초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크레이머 전 차관보를 만나봤습니다.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명백한 무관심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I've been concerned and have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on human rights. I would say the administration has been mostly silent on these things.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9일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 상황을 거침없이 지적하던 취임 초기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interesting if you contrast the first year and a half or so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e current time.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탈북민 지송호 씨를 직접 소개하며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해 여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이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지도자라며 치켜세우는 것은 기이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even is a little bizarre for him to be talking about what a great leader Kim is, how he's popular.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선전에 의해 세뇌당하는 상황에 놓일 정도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을 언급하지 않는 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President clearly is eager to reach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Kim. He believes very firmly in establishing this personal rapport with other leaders.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과 달라져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중국 내 위구르족이 처한 상황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꼽으면서 이런 슬픈 지위를 놓고 북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In my view, the situation with the Uyghurs i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situations we see in the world today. Unfortunately, there's stiff competition for title of worst human rights situation.
앞서 미국 정부는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관련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제 수용이나 연행, 강제 교육 등을 통해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압박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anctions applied to North Korea for both human rights abuses and for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o I wouldn't say that North Korea has been immune.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내려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 since President Trump met with Kim, human rights has definitely fallen down in the rank of priority.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2008년 10월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독주회를 연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를 직접 맞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주 한인 교육자가 미국의 예술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oday we're facing micro and macro aggressions of the threats of the wall at global and local scales affecting all human bodies. We drown in media war and Trump's victory wall between Mexican and U.S. border. The post-internet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와 지역의 장벽의 위협 때문에 크고 작은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예술대학 교수들의 학술단체인 College Art Association이 주관한 연례 행사에서 연설하는 천민정 작가. 지난달 말 미 중서부 미시간 대학교에서 열린 오크 뉴 미디아 Borders and Bodies 국경과 몸 심포지엄에서 천 작가는 청중에게 DMZ를 언급했습니다.
Cold War tensions continue regardless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nd nobody really cares about North Korea as long as the DMZ reinforces.
베를린 장벽은 붕괴됐어도 냉전은 이어지고 있으며 DMZ는 분열된 세계 권력 관계의 산물인 만큼 아무도 북한 주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과 몸 심포지엄은 개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국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국경은 보호의 개념과 상반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천 작가는 난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국경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신은 남북을 가르는 DMZ를 계기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작가는 자신의 염원을 담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한 자신을 김일순으로 작품에 등장시키고 행동예술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이 북한 주민과 다르지 않음을 표현했습니다. 2014년 처음 시도한 초코파이 퍼포먼스는 지난해 부산 비엔날레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북한에서 인기 있는 초코파이 10만 개 이상을 관객에게 제공하고 나눠먹는 과정 전체를 작품화해 남과 북이 정을 나누는 통일을 소망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북한에 보내고 있는 서양미술사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는 김선생으로 분한 자신이 영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생소한 서양미술사를 쉽게 설명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북한의 깃발이 각각 그려진 평화 신발을 신은 사진을 100일 동안 신고 소셜미디어로 알리는 글로벌 피스 슈즈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미동부 메릴랜드 미술대학교 교수인 천 작가는 지난 2004년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주민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을 그림에 등장시켜왔고 이후 남북한 갈등,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정권에 대한 메시지 등을 폴리팝 아트 형식으로 알려왔습니다. 폴리팝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 막대 사탕을 뜻하는 폴리팝이 합쳐진 폴리티컬 팝 아트의 줄임말로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할 목적으로 시작된 미술 분야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디어를 매개체로 분열과 전쟁 등을 주제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가 교수들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흑인 남성 미술가 크리스토퍼 코자스는 난민들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작품에 알리고 있다며 문화 외교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자스는 VOA에 천 작가가 하는 일을 문화 외교로 본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be considered equal. You know, we want to be we're not just American citizens, we're global citizens. Mina and I.
그러면서 천 작가와 자신의 메시지는 평등과 평화라며 국제사회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뉴미디어 아트 예술가로 유명한 폴 카타니스 시카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는 VOA에 천 작가의 활동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자극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심포니엄을 지켜본 카타니스 교수는 천 작가의 활동은 인도적인 메시지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작가는 VOA에 사실 자신의 강의실에서 장기적이고 깊은 논의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후시민주의 위주로 본 컨템포러리 아시아, 현대 아시아 미술이죠. 사실은 미술 작품 보고 작가들 보고 그러는데 북한에 대한 관심 이런 거 다 이제 학생들이 알고 수업을 들으니까 뭐 근데 뭐 North Korean awareness는 당연히 그 대화 속에 있죠.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수업은 그거는 이젠 upper levels 하고 뭐 대학원생들이 듣고 글로벌 미디어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이젠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fake news도 나오고 뭐 이럴 때 다 그런 거를 분석해요. 학구적으로.
이날 심포지엄에 패널로 나선 앤드류 폴 키퍼 마이카 교수는 일본인 작가와 함께 일본 원자폭탄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작가의 지도를 받았던 폴 교수는 VOA에 천 교수는 작품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미국과 한국, 북한의 끝까지 모든 사람에 대한 염려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been very inspiring to know, to work with, and to learn from Mina, and to observe the way that she voices in her artwork her concern for all people, people of America, of South Korea, and of North Korea all together, and to see how she uses this kind of this new and growing field of art making, what we call new media, to find innovative ways to state and to
키퍼 교수는 천작가로부터 예술가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키퍼 교수는 자신이 희망하는 만큼 예술가로서 대중에 새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10월 11일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원자폭탄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 알렉산더 섹스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직접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서명은 1939년 8월 2일로 되어 있었지만 편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알렉산더 섹스는 1939년 10월 11일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 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로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1809년 10월 11일에 미국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가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하나인 그의 죽음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1809년 10월 10일 밤 워싱턴 DC에 가는 도중에 묵었던 한 숙소에서 잠든 후 10월 11일 아침 루이스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는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입니다. 루이스와 클라크가 탐사했던 곳은 1803년 미국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로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1804년 5월 14일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부아를 출발해 2년 4개월 동안 약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2종의 동물, 134종의 새, 178종의 식물을 발견해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사는 미국이 로키 산맥 넘어 오리건 지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